할렐루야. 오늘은 26장 마지막 부분을 강의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오늘이라고 시작이 되죠. 항상 이 오늘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신명기서가 쓰여지던 그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이, 독자들이 항상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실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왔고 지나갔던 또 앞으로 다가올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람들이 읽었던 또 2000년 후 오늘 우리가 읽던 이것은 늘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불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생한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에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선 첫 번째 명령이 전심으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1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늘 자주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날까요? 왜? 왜 믿음은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터득되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믿음이 날까요? 믿음이 갖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확신, 신념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믿음은 실체예요. 근데 그 실체는 우리 속에 우리의 지력과 이해력으로, 논리력으로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들으라라는 말 속에 담긴 신비가 뭐냐 하면 이것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전달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내 안에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들려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게 우리 속에 신념과는 확신과는 다른 믿음의 성격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데 이것은 이해하라, 깨달으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로마서의 말처럼 누군가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믿음이 생겨요. 그럼 내 안에 생긴 믿음은 내가 깨달아져서 생긴 믿음이 아니고 누군가 외부로부터 들려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 의, 그 믿음을 내 안에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제 수사적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생겨진 이 믿음의 정확한 정체는 외부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조건이 있어서 발생한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까? 새벽부터 좀 너무 개념에 관한 복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보니까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뭐하고요? 인정하고 그랬어요. 여기 인정이라는 말은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이 고백하고 그 뜻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삶으로까지 구현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장래 문제에 대해서 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 수요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한번 헤집어봤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한쪽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는 명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아스다롯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또 한켠의 삶의 축에 더 실질적인 삶의 영역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한쪽 손에는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또 붙들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의 행태가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 안에 방치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감행하게 하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가를 우레를 동반한 승리를 통해 뼛속 깊이 각인시킵니다. 거기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실존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릴 때 입으로, 입술 밖으로 토해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문제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지는가. 그게 인정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일상이 주님 앞에서 녹아지고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고. 이 말은 행동하라는 말도 물론 되지만 여기서 그 도를 행하고라는 말은 도는 진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길, 그 길을 따르고 그 뜻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표현이 사실상 오늘 전체 신명기 26장을 결론짓는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참 긴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대선지서라는 말은 그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사야는 큰 선지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책이 분량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전체의 글의 총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의 도입니다. 주의 도. 이사야 선지자의 언어 표현 모든 문장 구사 기록에 총체적인 결론이 주의 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전체 서신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주의 도 했을 때 뭘 예비했을까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 또 고난의 메시아 이런 글들을 예언서에다가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표현했던 그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면 주의 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주의 도를 얘기할 때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라는 말은 이 도는 무슨 길을 예비할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따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걸으신 길 안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에요. 언젠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저도 나는데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 또 목회의 새 길을 찾아서 떠나는 분들 또 목회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을 들어오는 분들 여러 종류의 이제 헌신의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에게 이제 꼭 그 하얀 깃발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조그마한 하얀 깃발을 만들어서 책상 앞에다 꽂아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걸 쳐다보십시오. 백기는 주로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항복할 때 쓰는 거죠. 예. 선교하러 가는 사람에게 왜 항복할 때 쓰라고 만든 그 백기를 주고 싶었을까요? 선교사나 목회의 세기를 떠날 땐 참 꿈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실제 현장에 딱 던져지면 처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의도들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처음부터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산산이 부서지는 자기의 꿈 속에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항상 매일매일 백기투항을 하는 연습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 결실 나는 게 있던가요? 사실 별로 없어요. 뒤져보면. 그런데 뭐가 남냐 하면 내가 순종한 자리. 믿습니까? 내가 순종한 자리가 남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우리 앞에 앞서 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억울함 앞에서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고 논리로 반박하지 않고 매맞고 치욕을 당하고 벗김을 당하고 우리의 오욕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죠. 여러분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기 주의 도 할 때는 항상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설명할 때 썼던 대표적인 전문용어입니다. 주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교우들이요 오늘도 일생의 중에 작은 하루지만은 이 하루 속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우리도 서서 우선 무엇을 하는 연습 이전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서서히 마음속에 이런 의문의 먹구름이 올라와요. 꼭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딸인 우리를 이렇게 고달픈 삶으로 왜 살라고 자꾸 명령하시는 걸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스페셜한 백성, 우리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도 조금 돈 더 주고라도 특진을 끊고, 또 좌석을 사도 특별 좌석을 사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신대요? 특별한 백성. 이게 보배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이 말은 스페셜한,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아유 난 특별한 거 원치 않으니까 그냥 보통이라도 좀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특별한 백성으로 붙들려봐야 고달프기만 하고. 여기에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한 목적이 감춰져 있어요.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찬송, 명예, 영광. 자, 여러분, 이러한 단어는 절대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인자, 자비, 또 돕는 자. 이 돕는다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돕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요? 우리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입장인데.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전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한꺼번에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찬송, 명예, 영광. 이건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럼 그 말은 조금 불편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뭐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별로 감동들을 지금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스페셜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새벽부터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좀 볼까요?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신의 성품.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얘기를 전부 결론으로 받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페셜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전부 무슨 과정을 커리로 설정하셨죠? 인내, 덕, 정욕을 피하고 절제, 우애를 배우고 사랑을 더하고 이런 커리큘럼을 하나님께서 쭉 우리 전 인생 속에 설명하셨어요. 자, 오늘 신명기 26장도 앞에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전부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이 그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목적하신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스페셜한 백성으로 뽑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를 설명했어요. 첫째,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예요. 맞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성도가 먼저 됩니까? 제자가 먼저 됩니까? 어느 게 먼저 돼요? 제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가 돼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24시간이라는 새로운 선물 즐겁게 받으시고 이 속에서 펼쳐질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불태우는 열심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끝낼까요? 우리 93장 한번 찬송하십시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일 철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특별히 3월 30일 날 예람제 또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